네, 안녕하십니까? 덥습니까? 시원하죠? 네, 지금 시원한 손 선풍기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캠프를 마치고 도착했는데 한국 오니까 너무 덥네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시 가고 싶었는데 2차 수양에 참석해야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위태보다는 수양관이 훨씬 시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오전 B 말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우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지를 이제 한 번씩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분명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의 월드캠프를 이렇게 참석하고 왔는데, 그 한 3,0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모이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젊은 대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교회 목회자분들도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하루에 말씀을 5번씩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뭐 전혀 힘들다는 이야기 안 하시고 참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참 아프리카가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고 또 감사했는데 그 많은 일반교회 목회자분들이 우리 캠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시간시간 들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또 구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 우리 선교회 속에 우리가 정말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은 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분명한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5년을 듣고 10년을 이렇게 듣고 15년도 듣고 하는데, 또 뭐 많이 들으신 분은 한 30년도 들었죠? 그래 듣는데 이제 문제는 내 신앙의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고, 그냥 생각 속에 젖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보면 또 변화도 받고 하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이제 변하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또 말씀을 듣지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하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하고 그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지 편하게 이렇게 사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편하게 우리는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조금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막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좀 까다롭게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고 듣기 싫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적당히 인정해주고 적당히 믿음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신앙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걸 인정하면은 처음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피해버리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내 스스로 그래 이게 신앙이지 뭐 이렇게 수양관에 와서 수양에 참석하면 이게 믿음 아니야? 회비 7만 원 내고 차비 2만 원씩 내고 또 집에 아이들 던져놓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믿음 아닐까? 예,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해봅니다. 어느 날 성경 사무엘상 7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나는 이런 신앙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빨리 찾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이런 신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 인간의 기준이나 내 판단을 따라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니까 그것도 이제 육신의 이 생각을 쫓는 것이 바로 우상을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네 마음에 네 생각, 네 판단, 네 기준 그걸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섬겨라.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로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말하면 딱 맞겠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가?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간섭한 부분은 어떤 일어나는 생각을 간섭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는 부분을 간섭했다는 것이죠. 내 속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을 때 그 품는 자마다 그건 마음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불신도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의 욕망도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마음에 품어지면 그것은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방신과 아사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여러분도 많이 듣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뭐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그것이 자꾸 어려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걸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두지 않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을 정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냥 믿음인 것처럼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임금님에게 그 빚을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우리 지금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약 15만 년 정도 매일 일을 합니다. 일요일도 없어요. 추석도 없고 구정도 없고 매일 가서 15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그 돈을 그대로 모아야 1만 달란트의 그 돈이 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 종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은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임금님의 마음 없이 백 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그 종을 이제 잡아서 관에다 이제 넘겨줍니다. 그 성경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죄의 빚은 탕감을 받았는데 임금님의 마음은 우리 속에 받지를 않은 거죠. 임금님의 마음은 내 속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탕감받은 종이 옥에 갇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자, 내가 죄의 빚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근데 실제로 삶을 살 때에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형편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이런저런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탕감받은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종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고 임금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종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러면서 그 종을 책망하고 감옥에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은 쉽고 신앙은 행복한 것인데 정말 내 마음에서 신앙이 행복하냐? 마음에 정말 신앙이 쉽냐? 아니면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냐? 그래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신앙을 우리가 정말 안 배우면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죠. 근데 신앙을 배우면은 운전면허증 따는 것보다 더 쉽다. 예, 정말 그게 맞거든요. 내가 모를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 신앙을 배우고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 내가 죄의 빚은 탕감을 받았는데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 속에 갇혀 있고 형편 속에 갇혀 있고 그 마음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좋은 신앙을 못 배우고 참된 신앙을 못 배우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한다. 프랑스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귀족들이 농민들에게 이제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량형의 기준이 없었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제 정확하게 킬로그램을 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해진 도량형이 없고 또 뭐 미터도 없고 또 1리터, 2리터 이제 이런 리터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 도량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기준을 세우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정치가 중에 탈레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제 개혁하려면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도량형을 정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 프랑스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정확한 도량형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걸 연구를 했대요. 그렇게 7년간 연구를 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이제 미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미터를 지구 좌우선의 20만 분의 1을 1미터로 하자.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터법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미터 또 리터 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신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마음 속에 정확한 기준을 하나 갖게 되면 내 신앙이 잘못됐고 내 신앙이 틀렸다는 걸 알죠. 내가 정확한 걸 받아들이려면 잘못된 것이 먼저 발견이 돼서 내 잘못된 부분들이 버려지고 정확한 것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이제 연습하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합창단은 444 사이클의 소리를 이렇게 맞춘대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님한테 가서 444가 뭡니까? 하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쭉 설명을 하는데 뭐 설명을 들어도 워낙에 이제 음악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근데 하여튼 그 444 그 소리에 합창단은 이제 소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절대음이 있는데 그 절대음에 합창 단원들이 소리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라를 내도 다 그냥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프라노의 예를 들어서 파트장이 절대음을 딱 익히고 그 절대음을 계속 들려주면 단원들이 이제 그 절대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소리가 저 절대음하고 많이 다르구나. 틀리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할 때는 그게 분별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아, 내가 내고 있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음이 틀렸구나. 저 절대음하고 많이 지금 틀렸구나. 그게 이제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소프라노의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파트장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맞추고 또 이제 알토의 절대음을 갖고 있는 파트장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소리를 맞추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 노래를 부를 때 그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창단은 많은 거죠.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그냥 쉽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음에다가 노래를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까다롭고. 근데 우리 이제 그라샤스 합창단은 그 절대음에다가 계속 소리를 맞춰서 한 목소리, 한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음질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5월에 국제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 기계를 갖다 놓고 채점을 했답니다. 그 기계가 음을 정확하게 이제 틀린 음을 잡아내는데 그라샤스 합창단은 그 20분 동안인가 그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틀린 음을 한 번도 이 기계가 잡아내질 못했대요. 그 음이 거의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절대음에 도달하고 그 단계를 통과했을 때 통과하지 못한 합창단하고 그 소리를 통과한 합창단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절대 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아 나는 하나님을 순종했어. 나는 믿음으로 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예,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례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내를 보고 여동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켰는지 뭐 연습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대아 우르에 도착했지만 다른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세계에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고 한 번 두 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때로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우리 마음 안에 내 방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임의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은데도 우리 속에 금방 우리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잖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또 빗나갔구나. 내가 성경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그래서 신앙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안에 익혀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배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아는 말씀, 저거 내가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저 말씀 하나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 안에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익히고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도 나는 내 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자, 처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신이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지 않고 수면 위를 운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1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땅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묻이 드러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칭했죠. 그러면 묻이 드러나진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난 묻에다가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거기에 또 심에는 채소, 열매는 가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땅이라고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마음 속에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냥 수면을 운행하면서 그 땅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1장 9절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많은 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관념이라는 것이 덮고 있어서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관념이 덮고 있으니까 아 내가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자도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내 자신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잘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도 89년에 제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확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마음은 감추어져 있고 중심 속에 있는 교만은 숨겨져 있고 관념으로 마음이 딱 둘러싸이도록 사탄이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만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왜 대적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실제 내 마음에 묻이 드러나졌을 때를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종도 필요 없는 그냥 나 하나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자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느 날 들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라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내 마음의 실제 모양이 드러나졌을 때 나는 은혜도 필요 없는 사람이고 교회도 필요 없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가득하느냐면 자존심, 체면, 나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잘 안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뭐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사모님을 찾아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쉬운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가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네가 구원받은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런 많은 계산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나 지키고 나 보호하고 내 자존심 내 체면이 훨씬 내 속에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사귐을 갖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마음을 닫고 사귀고 있는 그 사귐은 거짓된 사귐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 보호하면서 내 자신 생각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귐이 거짓된 사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이 의를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라고 시편 8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를 하늘에서 하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내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질 때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하감해 줄 때 그때 구원도 받는 거고 그때 내 마음에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그래서 건져주는 건데 오랫동안 마음 안에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보호하고 나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 들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내가 마음에서 깨달아서 신앙을 하려고 하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애매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내놓고 누구하고든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듣고 우리가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 중심 속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그 어두운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관념이 땅을 덮고 있어서 내가 사실은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복음을 위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순종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물로 덮여져 있는 관념 속에 쌓여있는 그 관념을 계속 부딪히면서 그걸 벗겨내서 야 내가 정말 말씀을 버린 사람이고 내가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소리칠 수 없고 왜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내가 배우질 못했는가. 예, 은혜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관념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딱 감싸서 실제 마음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고 있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번 본문에 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다른 기준, 다른 마음들이 참 많은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례가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례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사례가 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진 그 마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마음을 사례가 받아들이고 품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의 죄의 기준이 뭐냐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건 우리가 다 죄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에 사례가 가졌던 마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생산을 허락지 않아,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지 않네, 거봐 안 되잖아요, 아이 주지 않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이나 윤리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돕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품었을 때, 야 내가 정말 악한 마음 품었구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마음을 품었네, 내가 더러운 마음 품었구나 이러면서 가책을 받거나 그걸 마음에서 토해내는 그런 마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뭐 돈을 횡령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는 안 돕는 것 같아,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내가 전하면 역사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가책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그런 감각 없이 오랜 시간 산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죄의 기준도 다른 기준을 넣어놨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도 다른 기준을 넣어놓고 죄의 기준도 다른 기준을 넣어서 죄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냥 우리 마음에 깔아놓고 그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사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내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또 이렇게 살면 그래도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있는 사라의 그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 사탄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내게 열매를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참 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마음 품고 사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넣어준다는 거죠. 야, 내가 가진 이 마음, 하나님과 다른 이 마음은 정말 살인한 죄보다, 내가 도적질한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고 짓밟는 이 죄, 이건 더 크고 악한 죄구나, 이건 더 더러운 죄구나,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넣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은 저항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올 때 마음에 있는 저항력이 그걸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이 죄니까 내가 사람 저거 막 폐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도 사람 못 죽인단 말입니다. 왜? 그게 죄라는 그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게 무너진 사람은 아무나 죽여버리는 거죠. 뭐 그냥 화나면 공기총으로 쏴 죽이고 좀 화나면은 뭐 돌로 찍어 죽이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죄의 감각이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범죄할 때 그때 막 마음에서 저항을 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돼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죄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도울 것 같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이 가끔 일어나요. 한 20분 했는데 할 말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해마다 말씀 전하면서도 오늘 하다가 1시간 15분 해야 되는데 한 50분 하고 할 말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구원 안 받을 것 같고 다른 분이 전하면 구원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배척하고 멸시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죄의 기준, 다른 마음을 품는 그것이 죄다.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읽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 속에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말씀을 받아들여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건 말씀을 받아서 되는 거지 사람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은 사람으로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의지, 각오, 결심. 이번에 우리가 월드캠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교제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교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의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많은 육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하루에 60페이지를 읽으면은 한 달에 한번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하루에 60페이지 하고 이렇게. 꼭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막 그 계획표 빽빽하게 해가지고 아침 먹고 3시간 공부, 점심 먹고 3시간 공부, 저녁 먹고 3시간 공부. 항상 이제 계획표를 그렇게 짜요. 해마다 실패하면서.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되어질 때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자꾸 뭐 텔레비 보고 있고 성경 안 보고 낮잠 자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흘러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취하느냐. 아, 내가 성경을 이제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 갖죠. 그렇습니까? 야,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지. 내가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자, 이쪽으로 우리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의지로 신앙을 하는 것은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각오와 결심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씀했지만 구원받고 줄기차게 우리는 그래도 의지로 각오로 결심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하지요. 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구나.
아,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버려졌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힘으로 신앙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의지로 하는 것이 왜 악하고 각오와 결심이 왜 잘못된 거냐?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었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말씀을 버린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고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잘해야지,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내가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해야지, 예,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로, 각오로,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참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참 더러운 것이다.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왜 더러운 겁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성경을 애쓰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건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그것은 말씀의 감각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되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로마서 1장은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마음에 선이 다 무너져버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의지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각오와 결심으로 서리라.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영적인 타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체의 타락이 오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잘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났을 때, 내가 말씀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걸어가는 코스는 뭐였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참 반듯하게 삽니다. 딸들에게 정말 이렇게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도록 딸들을 단속하고 딸들을 잘 관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밖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내놔라. 동성연애자들이 막 문을 두드릴 때 롯은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렸고 영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천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방 안에 두고 자기가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나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먼저 오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샅샅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지로, 각오로, 결심으로 신앙을 하다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면 왜 안 되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는데 결국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다는 거죠. 체념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성경의 정확한 말씀의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 안에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내가 의지로 신앙을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그것은 악이다. 의지로, 각오로, 결심으로 신앙하는 것,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그건 육이다. 우리 육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더라.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막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죠. 왜? 우리는 실패자였고 아담의 후손이요, 죄에 익숙한 사람이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사단이 우리 속에 교묘하게 역사해서 행위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행위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찍 일어나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자,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앞에 놓고 내 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했는데 내가 사람의 뜻을 사용했다면, 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성경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내가 이 성경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았구나. 예, 그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사례가 가졌던 그 마음의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생산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마음인데 사례는 그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지나 각오나 결심으로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의지로 달려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 부추켜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그래서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면 아, 신앙은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신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럼 신앙을 우리가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 아니면 신앙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거룩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라는 것이죠. 땅은 처음에 이 땅은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땅이 뭐 5천 년을 있었는지 5만 년을 있었는지 5억만 년 있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이 어둠 속에 잡혀 있고 혼돈 속에 잡혀 있었다. 근데 언제 거기서 벗어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했을 때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 땅 자체에는 처음부터 에너지가 없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왔다. 과학자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 땅 자체에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밖에서, 외부에서 이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과학자들도.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죠. 오랫동안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잡혀 있었던 이 땅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에너지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창조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땅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 속에 있었다. 능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걸 성경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땅은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풀어낼 수 있고 스스로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내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혼미함 속에 갇혀서 땅에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땅이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창조하시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내가 참 사단에게 오랫동안 속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내 의지나 내 각오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몬에게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이렇게 날마다 너희를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바라보는 순간 믿음을 내가 지키고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 속에 머리 되신 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도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 교회 속에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이 교회 속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셔서 내가 사단에게 이끌려가지 않도록 내게 주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가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고 나를 신앙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막 성경을 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믿음에 서 보려고 그래서 또 잘 깨달으면 또 그것도 아주 골치 아파요. 또 그렇게 깨달으면 누구 말도 안 듣거든. 그때부터 혼자 막 최고 잘나가지고 누구 말도 못 듣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줄 때 그 말씀은 칼이 돼서 내 속에 있는 의지도 도련해주고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도 도련해주고 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잘라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감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가기 전에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이제 다녀와야 되니까 이 또 양들이 또 이제 이렇게 목사 없으면 교회도 잘 안 오고 또 벌써 이제 슬슬 움직임이 그래 움직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생각하니까 베드로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 그 모든 부분을 권고하신다. 주님이 돌아보신다.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바라볼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제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 양들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돌아봐 주시는 거구나. 교회도 주님이 돌아보시고 성도들도 주님이 돌아보시는 거지 내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제 마음을 그 말씀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서 편안하게 거기 즐겁게 이제 캠프하고 있는데 막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수양회를 가셨어요. 수양회 가셨는데 막 구원을 받으셨어요. 수양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어르신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서울에 그 사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그 서울에 같이 사위하고 가족들 같이 다 모여서 강릉에 수양회 하는데 강릉에 한번 가서 제가 대덕으로 오라고 안 하고 그때 왜 강릉 가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릉으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강릉 가서 그 시원한 바닷가 바람도 쐬시고 그 솔량기도 맡으시면서 수양회 한번 꼭 가십시오. 근데 자매님이 이제 그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던졌는데 자매님 그 마음을 받아서 이제 1차 수양회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참 오래됐는데 이제 딸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 수양회 가서 참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고 교제가 돼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교제하는 그 장면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앉아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도 사진 찍어 보내고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 앞에 형편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분명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꽃을 피워주고 열매를 맺고 내 속에 있는 어둠도 쫓아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시는 거죠.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힘이나 내 어떤 의지나 각오로 되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으로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말씀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번에 케냐에서 월드캠프를 하면서 그 모의 체육관에 이제 한 3,000명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막 말씀 전하시면서 그 필리핀 남경현 목사님이 댕기열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죽을 뻔 했단 말입니다. 정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남 목사님 얼굴이 새카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파스터 페이스, 마이 페이스, 세임 세임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막 이제 얼굴 까매져가지고 이제 하나 됐다고 마음도 하나지만 이제 피부도 하나라고 그래 좋아했대요. 근데 타서 까매진 게 아니고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피가 다 썩은 거예요. 병원에 이제 옮겨졌는데 뭐 시기를 놓쳐가지고 의사가 이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병원에서 막 포기하고 그 사모님도 울고. 박 목사님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통화하면서 의사도 이제 죽는답니다 하고 막 사모님 울고 이제 하는데 이번에 그 캠프 때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의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 사모님의 소리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필리핀에 선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뜻을 이루기 전에 그 선교사를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모님에게 전해주고 그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뜻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 병을 이기게 된 간증을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남경현 선교사님이 그 스탠드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바로 저분이라고, 저분이 그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간증 한번 들어보자고 바로 마이크를 주시더라고. 그 자리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남 목사님이 그때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눈동자 다 풀리고 뭐 이제 완전히 의식도 없고. 제가 그 말씀을 참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더듬고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정말 많은 약속과 우리한 계획과 뜻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다른 모든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형편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은 자주자주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리고 자주자주 형편의 소리를 들었지 여호와의 참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들었지만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들었지만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참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지적해주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참 이 캠프 속에 뭐 다른 어떤 해보다 날씨도 좀 덥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시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왜 벌써 보따리를 막 챙기십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데 벌써 막 밥 먹으려고 막, 밥이 막 먼저 떠오르고, 줄 먼저 쓰려고 막 그러시고. 끝까지,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예, 늦게 가도 다 밥 먹습니다. 그래서 시간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일을 하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육의 생각들을 또 비춰주면 그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제 내 인간의 어떤 힘이나 내 인간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 안에 삶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내일도 이어서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